자,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51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0절부터 13절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에 나왔던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악을 지적받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1절부터 9절에는 회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했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왔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두 번째 단락이 10절부터 13절은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던 은혜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박탈되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나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형벌받은 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넉절인데, 넉절마다 한절 한절마다 한 가지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보자면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박탈당한 것, 심판받은 내용이 네 가지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박탈당한 것은 무엇이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간구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전과 마찬가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여기 나오는 내용과 정반대죠.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창조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현재 내 마음은 정결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 안에 죄를 짓는 마음, 또 불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까 나 자신을,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괴로우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회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 나는 정말 내 마음가짐, 또 내 정서, 내 영혼의 상태,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세상 사람들도 다 나 같은 사람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좀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딴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좀 다른 모습이 될 수 없나?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나? 죄 짓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는 없나? 그런 마음들을 갖곤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가 나 자신을 이렇게 엉클어뜨리고 험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두 번째 11절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판으로 인하여 헝클어진 것을, 완전히 쓰레기더미가 돼버린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령을 내 안에 두셨었는데 그것을 거두어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그 심판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깨름직한 마음이 들고 관계가 다 깨지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해드린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다고요. 모든 것들을, 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여기 있는 거 내가 너한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몽땅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다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받기만 했잖아요. 받기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이 제일 처음으로 또 받은 게 뭡니까? 또 부인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시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도 자기 아내도 그리고 나서는 하루 일했더니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아담은 6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하루 태어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안식을 또 누리게끔 착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만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담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숨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담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전만치 나타나시니까 숲을 속으로 자기가 그냥 기어 들어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나 자신이 깨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가 12절에 나오는 간구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무언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건 일상의 삶에서건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떠하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괴로워집니다. 또 갖고 있던 모든 즐거움들을 박탈을 당합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죄의값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다른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살고는 있지만 빈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가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 때문에 선생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강단에 나만 서 있고 애들은 다 빈 껍데기만 앉아있다. 태반은 다 책상에 엎드려서 졸거나 자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떠냐면 수업 시간에 와서 눈이 그냥 초롱초롱 이렇게 하준이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하준의 모습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네. 졸고 있는 모습, 초롱초롱한 모습. 이게 다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하루를 때우고 있는 건지 삶의 기쁨이 없어요. 뭐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삶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살만 납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 이런 지경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처럼 죄를 짓고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것을 회복시켜달라. 다르게 표현하면 직분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직분을 박탈당해서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다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가지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는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다 말씀드리고 해석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뭐 책상 위에서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참 인생이 살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와 형벌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의 몸에만 죽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다 죽여버려서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고 내 몸도 죽은 마음이 죽은 몸이 되고 내 삶도 죽은 삶이 되고 내 직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야지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죄 지은 다음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네요. 죽임당하는 건 아니네요. 사실 죽었다고 표현은 안 해놨죠. 죽었으면 살려달라고 할 텐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더니만 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네 가지 형벌들을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감당할 만한데요. 죄 짓고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이런 네 가지만 나왔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는 사망이 내 삶을 다 엄습하고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태껏 살면서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된 것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도 밥을 씹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가 사소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직분 감당하며 살던 것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보통 때는 그걸 모르다가 박탈당하기 전에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구나 내가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 우리야 그냥 예배드리고 하지만 예배당을 폐쇄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당을 폐쇄한 교회들을 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수십 군데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평상시에 자유롭게 예배당에 드나들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깊이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냥 당연하게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중단이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누리고 있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역시 우리도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혹시 나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왜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고 온전한 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나가지 못하고 예배당에만 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지나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뒤틀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죽을 지경이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자살하면 편안하게 죽을까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자살해 편안하게 죽을까 이런 것이라 고민하고 앉아있다면 지금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이런 모습들 죄로 인한 형벌들 다 거두어주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되고 또 그냥 내가 살아갈 때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직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징계받은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모습인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전히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한 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회복을 간구하지도 못하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있어서도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칭찬 듣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